여러분, 니고데모의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니고데모의 스토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그 말씀은 니고데모의 스토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혹시 가보셨나요? 캘리포니아? 동부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서부 갈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부 온 지 지금 한 6년째인데 서부를 떠나온 지 6년 됐지만 한 번도 다시 서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멀기도 하고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못 가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플러 신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가난한 신학생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4명의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외식은 크게 결심하고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팁을 주는 것도 어색하고 또 세금을 따로 떼는 것도 어색해서 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끔 가는 곳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인앤아웃이었어요. 여러분, 인앤아웃 햄버거 가보셨죠? 아마 서부에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인앤아웃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 들어가고 아웃,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명기 28장 6절 말씀으로 만든 상호예요.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만든 인 앤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조부, 그러니까 지금의 사장의 조부께서 만든 햄버거 가게였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거기가 너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한 3불에서 4불 정도예요. 그죠? 햄버거가. 그 신선한 야채로 만든 그 맛있는 패티의 햄버거가 3, 4불에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사치 부리는 날은 밀크쉐이크를 추가로 시키는 날입니다. 근데 그러면 콜라는 좀 빼요. 둘 다 마시고 싶은데 그게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밀크쉐이크에 햄버거 먹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왜냐면 목이 막히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크쉐이크가 담긴 그 잔 아래 보면 성경 말씀이 써져 있어요. 잔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저기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조그맣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쓰여져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죠. 아마 삼촌이 1980년대부터 삼촌이 사장일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조카가 사장이 되어서 또 다른 포장지 여러 구석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에게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외운 암송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어쩌면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첫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했던 그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가난한 시절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스토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좀 새롭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늘 외웠었지 이 말씀이 니고데모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구나. 결국 니고데모의 스토리를 알 때 그 말씀의 진리의 힘이 더욱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 스토리를 통해서 거듭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듭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영적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나면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다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 몇 명인지 아실 텐데 몇 명일까요? 총 71명, 그렇죠? 71명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그룹에서도 몇 명을 뽑고 또 사두개인 혹은 서기관들 그룹에서도 몇 명을 뽑고 또 바리새인 그룹에서 몇 명을 뽑으니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워싱턴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또 페더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로마의 예루살렘의 현장에서 이 니고데모는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열심을 내었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데, 당신은 표적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언제 왔죠? 언제 왔습니까? 밤에 왔습니다. 밤에. 밤에 왔어요. 요한복음에서는 19장에서도 동일하게 니고데모를 가리키고 있는데 밤에 온 그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표기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 니고데모가 두 번이나 밤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마음도 어두웠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의 마음은 아직도 캄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찾아올 때 땡볕에 있는 그 대낮에 우물을 기르러 갔잖아요. 그 여인 역시도 누구를 피해서 간 겁니까? 사람을 피해서 갔죠. 그렇다면 이 사내들이 공의회 회원인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역시 누구를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물론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내가 어쩌면 우연치 않게 그날 일이 업무가 많아서 밀려서 그냥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은 밤에 찾아갔다라는 걸 두 번 강조함으로 진짜 그의 마음이 더 캄캄했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세금을 걷는 가장 최종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에게 뭘 줬을까요? 뇌물을 줬겠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 세금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악명이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71명이 들어가기까지 그도 역시 많은 죄악들, 많은 경쟁들, 정말 잘못된 세계관으로 살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따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절에 볼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 볼 때는 칭찬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가 진짜로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엎드려야 됩니다.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소서. 제가 차마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엎드려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표적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표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 니고데모는 죽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오직 기적만, 표적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표적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 표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배반해요.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2장 23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망의 눈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네 안에 어둠의 눈이 있다. 네 안에 탐욕의 눈이 있다. 난 그래서 내 몸을 너에게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의 안에 있는 욕망의 눈, 어두움의 눈, 그것은 빛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기이한 빛, 마블러스 라이트를 비춰주고 계신 겁니다. 그의 욕망의 눈, 어둠의 눈에 가려져서 캄캄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보지 못하는 그에게 주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까? 두 명입니다.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그도 역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왔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을 본 자에게는 예수님이 몸을 맡기세요, 안 맡기세요? 안 맡기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피 묻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결국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의 몸을 그 니고데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제가 요즘 제자훈련 20기 인터뷰를 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어떤 한 분 20대 초반에, 20대 중후반에 자매님이신데 대학부 때도 제자훈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청년부 때도 제자훈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또 제자훈련을 신청하신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로 벌써 세 번째 제자훈련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마다 시대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울 것이기 때문에 배우려는 그 제자됨의 마음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자훈련에 왜 신청하였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깨달음에서 순종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달음에서 순종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깨달음에서 순종으로 가기까지가 가장 험난한 여행입니다. 그 여행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이 임할 때 순종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듭나면 새로운 종교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연구하는 학자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둠을 연구하는 학자는 없어요. 빛을 연구하는 학자만 있습니다. 어둠은 무질서고요, 창조 이전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은 연구할 수 있는 개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만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겠죠. 빛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씨앗이죠. 앞에 있는 꽃들도 그 빛을 비추어졌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씨앗이 꽃 피우게 되죠. 오늘 니고데모는 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기억나신 분 계세요? 아, 나 그때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났지. 그럼 혹시 계신가요? 있다라면 천재이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태어나는 걸 나의 능동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동형이에요? 낳는 사람이 능동형이죠. 엄마가 능동형으로 낳는 거예요. 그죠? 내가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난다라는 건 수동형이죠. 누군가 나를 태어나게 해줘야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첫째가 이제 10학년이에요. 10학년인데 그 일원동, 강남에 있는 일원동의 삼성의료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러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셔서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뭘 잘라야 된다는데 뭘 자른지도 모르겠고 너무 떨렸습니다. 근데 그냥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었냐? 의사 선생님, 교수님은 맨 나중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맨 나중에 들어오시고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희 아내 배에 올라탄 겁니다. 배에 올라타 왜 그러지? 왜 올라타는 거지? 처음 드라마에서도 못 본 장면이었어요. 저희 아내의 배에 아기가 아직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배로 팔을 힘껏 잡고 아내 배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계속 아기가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면서 배를 세게 내리는 겁니다.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저희 아내의 배를 세게 터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막 터치를 하니까 저래도 되나? 저러다 어떡하지? 엄청 걱정이 되면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해야 아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결국 교수님은 막판에 다 레지던트들이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오셔서 그냥 오, 아기 잘 나오네요 하면서 딱 받아주기만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힘든 거구나. 물론 가장 힘을 많이 준 건 누구죠? 저희 아내죠. 아까 1부 때는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가장 힘을 많이 줬는데 정말 해산의 수고는 모든 분들의 힘과 기도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요한복음 3장은 초반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초반일 텐데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기까지 얼마나 마른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에 있으면서 그 수많은 권력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더러운 때를 벗어내고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가기까지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겠죠. 여러분, 그게 종교인에서 생명이 있는 그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니고데모가 죽었던 이유는 그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이 아버지가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거듭남이죠. 니고데모도 그렇게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천천히 3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그 역시 조금씩 탕자에게로 돌아간 그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돌아간 탕자처럼 니고데모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죽음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오늘 제자훈련 첫 모임이 2시에 있는데요. 그때 모이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종교인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훈련이라면 어떤 훈련이냐면 왔을 때 나 뭐 암송해야 되지? 어떤 책 읽어야 되지? 공부를 생각해요. 그런데 생명의 훈련은 공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종교인 되어서 71명까지 올라갈지언정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가면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향기가 나야 되는데 때로는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이기심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립 얀시는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찾는 교회는 은혜가 특징인 교회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평생 그 누구나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 교회에서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납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있지 않고 이기심이, 탐욕이 드러날 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수지예요, 저수지.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의 저수지가 물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파내려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은혜의 샘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악취가 난다. 여기도 똑같다. 죄인들이 이렇게 많으니 안 된다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삽질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좀 삽질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혼자 삽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좀 같이 팠으면 좋겠습니다.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엔 은혜가 없으니까 나 갈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삽을 퍼내야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태도죠. 여러분, 세 번째, 거듭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나면 독생자를 믿는 향기 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믿는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향기 나는 삶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의 사람을 설명할 때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사람 역시도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사람이 뭘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물과 영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칼빈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나다라는 표현은 어느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성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전적 타락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고 다 죄인임으로 거듭난다라는 건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어졌다라는 건 내 의지나 내 목표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의지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 내일 뭐 할래라고 물으면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거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이라면 갈 거니까.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을 보면요, 늘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세요. 여기에 병원신만 가셨다가 여기 아침에 기도회 가셨다가 저기에 장례식장 가셨다가 또 베이비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또 베이비반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내일 일 나 몰라요 하시면서 성령께서 가시는 대로 바람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럼 니고데모가 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두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찍히고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모든 욕망의 눈을 바꾸어서 소망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어떻게 우리 율법에 증거도 없이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죄하느냐. 여러분, 자기도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니고데모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진 것처럼, 모세의 뱀, 뱀이 들려진 것처럼 나도 들려져야 하리니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내내 그 의미가 뭘지를 늘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게 그 의미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양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아르마대 요셉은 행정열차를 맞추고 그는 향품 한 65파운드 정도 된다고요. 그 향품 65파운드, 거의 30kg 이상의 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밤에 왔던 그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봤어요. 3년 동안 니고데모는 어떤 말씀을 붙들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으려고도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 더럽고 더러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더러운 악취는 내 옆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났던 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닦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에 피를 닦은 사람은 니고데모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닦으며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나야 해 하면서 몰양과 침향을 가져온 것이죠. 그 당시 가말리엘 최고의 랍비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장례 때 사용했던 게 85파운드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용한 건 65파운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돈이 많이 없으시고 가말리엘은 엄청 부자니까 85파운드 이해되지만 예수님께 쓴 65파운드는 니고데모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 정말 거듭나고 싶어요. 주님, 저 진짜 거듭나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니고데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니고데모들이냐면 욕망의 눈을 가진 니고데모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아멘이라고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오히려 니고데모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그 들려진 십자가를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You must be born again 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 옆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악취가 나는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라고 호기심에 왔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으로서 71등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생명의 향기로 채울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마치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이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닦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세마포를 덮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현장에 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현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수지의 목마름을 보고 메마름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깊게 들어갑시다. 더 깊게 들어갑시다. 생명이 나올 때까지 더 깊게 들어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함께 찬양 드립니다.